마가복음 27번 메시지 노예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11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8장 27절부터 9장 13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우주적인 대치물이 되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갖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9장 14절부터 50절까지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9장 14절부터 50절까지에 계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이 부분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작은 단락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특별한 요점들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절들을 함께 둘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벙어리 영이 내어 쫓김. 37절로 된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서 벙어리 영이 쫓겨나가는 사례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그분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변론한 것에 관해 물으셨을 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영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벙어리 영과 연관된 사례를 봅니다. 이것은 치료될 필요가 있는 전체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5절에서 우리는 아이에게서 쫓겨나간 것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영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듣고 말하는 귀관들에 대한 특별한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구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는 자들인 그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때의 그분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당신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당신에게는 쉬운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29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와 자기 부인. 당신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참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이상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아왔으며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능력과 힘과 신성한 정기가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9장 29절에 있는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왜 이 사례가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체물이 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 계시를 보았지만 그들은 이를 실행하거나 이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보는 것과 그것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적용함.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50절은 사실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전체적인 대체물이심이 제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끝내며 부활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이끕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서 벙어리 된 영을 쫓아내는 사례에 의하면 이 이상은 기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다성질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어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시하기 위해 성질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흔히 남편이나 아내에게 성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모든 남편들은 그의 성질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모든 아내들도 성질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별거와 이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결코 말다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성질로 곤란을 겪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여하튼 성질은 문제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인간 생활의 어떤 방면보다도 더욱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압니까? 그 길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실행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당신의 성질을 죽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 안에서 성질을 죽이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질을 죽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성질은행에 더 많은 예금을 불입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더 심각하게 성질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대신에 자신의 노력으로 성질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질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당신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왜 나는 성질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을 부름. 사실 우리는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기도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노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대신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적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체이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노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당신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기도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사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되려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대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계시. 9장 30절부터 32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계시하셨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겸손에 관해 가르치심.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한 후에 제자들은 기도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문제이며 기도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으로 대치되려면 우리는 주께서 들어오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특별한 경우가 그것을 성취하기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장 33절부터 37절에서 우리는 같은 요점이 강조되는 다른 경우, 겸손에 관한 가르침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 중에 아무도 담대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하여 주님은 겸손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심으로 주님은 작은 자들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분의 겸손을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은 겸손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도와 같이 겸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벙어리 영을 쫓아낸 것과 연관된 사례에서와 같이 동일한 공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들을 끝내는 그분의 죽음과 그들의 대체물이신 그분을 이끌어오는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이 이상을 계시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기도함으로 그 이상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임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크게 되는 문제에 관해 제자들은 겸손을 배움으로 이상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큰가에 관해 논쟁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의 이상과 그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을 공급하시는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대체물이신 그분 자신에 관한 이상을 그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치를 위한 관용에 관해 가르치심. 9장 38절에서 우리의 아들 중 하나인 요한이 갑자기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는 우리의 아들인 요한의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동행했던 노예 구주의 미덕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태도는 민수기 11장 28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주제를 바꾸려는 요한의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크냐에 관한 논쟁은 아마도 우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 시발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그들은 이 논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을 꼬집는 대신 주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장에 있는 나머지 구절들은 38절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복음 사역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분과 친밀한 자들과는 다른 그분을 믿는 자들에 대한 노예 구주의 관용입니다. 이 방면에서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와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모세의 자세는 성급한 요한의 자세와는 달리 주님과 같았습니다. 33절부터 37절에 이어 연속되는 38절부터 50절까지의 이 부분은 매우 의미 깊은데 여기에서 노예 구주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누가 큰가에 관해 서로 논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논쟁할 때 우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믿는 이들을 관용하지 못했던 것도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행동은 아마도 크게 되고자 하는 그의 야망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믿는 이들의 다른 실행에 대해 그의 불관용을 야기시킨 것은 이러한 야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분열의 요인입니다. 물론 노예 구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요한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